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 나흘째인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20분쯤 황해북도에서 강원도 원산지역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은 황해북도 황주군 일대에서 발사돼 약 5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은 원산 앞바다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도 않고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로 향하려는 이민자 1만 3천여 명이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국경 지역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마케도니아 당국은 어제 국경을 폐쇄하고 더 이상 어떠한 이민자들도 그리스 국경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슬로베니아 당국이 난민 신청 목적 이외에 다른 이민자들의 국경 통과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뒤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로써 유럽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의 주요 이동로인 이른바 발칸 경로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들이 어제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민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버니 샌더스 후보가 지난 2007년 의회 이민개혁 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샌더스 후보는 불법 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 요구를 클린턴 후보가 반대했던 점을 비난했습니다. 두 후보는 그러나 불법 체류자 가운데 어린이나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은 추방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들은 또 공화당 경선의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이민 정책과 자신들의 입장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전 세계 34개국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UN이 밝혔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는 오늘 필요한 올해 곡물 작황 전망 보고서에서 아프리카 스와질랜드 등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된 식량 부족 국가들을 발표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이들 나라에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 엘니뇨 현상에 따른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엘니뇨에 따른 가뭄으로 아프리카 중부와 남부 그리고 카리브해 국가들의 올해 작황 전망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리아와 예멘, 소말리아 등은 계속되는 내전으로 인해 농작물 소화에 큰 지장을 받고 있고 독재국가 북한의 경우 상당수 주민들이 이미 식량 빈곤층이나 그 경계에 놓인 것으로 추산될 만큼 작황이 절망적인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후보들을 지명했습니다. 미얀마 의회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오늘 하원에서 수치 여사의 측근인 틴저 씨를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틴저 씨는 수치 여사의 비서 겸 운전기사로 활동했으며 오랫동안 수치 여사를 보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상원에서는 소수계인 친부족 출신 헨리 벤티유 씨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부는 의회 외부 인사를 후보로 지명한 가운데 관측통들은 의회에서 진행될 대통령 선거에서 틴저 씨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핵심 지도급 인사는 미군의 공습으로 중상을 입었지만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오늘 ISIL 군 지휘관으로 알려진 타르칸 바티라시빌리가 지난주 공습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ISIL의 자칭 수도인 시리아 라카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관리들은 바티라시빌리가 시리아 북동부 알샤다디 지역을 방문하던 중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국 정부 고위 관리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미국 정부 조치에 반발해 워싱턴 주재 외교대표를 소환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어제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오만함과 이중잣대를 보여준다며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베네수엘라가 특별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연장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위원장 앞 서한 발송 등 여러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입니다.
북한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교류를 전면 단절하고 개성공단 등 북한 내 모든 한국 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주장에 대해 북한이 그런 역량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한반도 동해상으로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핵탄두를 경량화했다며 관련 사진을 전격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미사일 도발로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0일 오전 5시 20분쯤 황해북도에서 강원도 원산 동북쪽 북한 지역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커드C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약 500km를 비행해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하루 전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의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대남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이 한국군에게 피로감을 주기 위해 주로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일련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10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정부로서는 주유엔 대표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방국과 외교적 대응 조치를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며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위원장 앞 서한 발송 등 여러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로운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낮은 수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앞으로 제재의 근거로 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3년째 키 리졸브 미한 연합훈련 기간에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발사 시간과 장소, 비행거리, 탄착 지점 등으로 미뤄볼 때 예년과 비슷한 양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유엔의 제재 결의로 국제사회가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미한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데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의 분석입니다.
키리졸브 훈련 과정 중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결국 미국 항공모함에 대한 견제 또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 대북 압박에 대한 저강도 군사적 무력 시위의 대응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 유엔 제재 결의 이후 북한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한국 군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VOA의 논평 요청에 관련 보도를 봤다고 말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베이징에 있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항의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관계부처에 미국과 한국 등과 연대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전력을 기울이고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에 맞서 한국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전면 단절하고 개성공단 등 북한 내 모든 한국 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0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내고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맞서 남북한이 채택해 발표했던 경제협력과 교류사업 관련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전면 중단한 만큼 북한 지역에 있는 한국 기업들과 관계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치명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한 계획된 특별 조치들을 연속해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정당한 제재 조치를 저급한 언사로 비방하며 남북 간 합의를 무효화하고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한국의 독자 제재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한 데 따른 응당한 조치로 북한이 자초한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북한이 남북교류 파탄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김으로써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키우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취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기존에 남북 사이의 경제 관련되어 진 모든 협정 부분에 대한 파기 책임은 남한 정부에 있다, 한국 정부에 있다. 뭐 이런 점을 가지고 북한이 이번에 기존에 있는 합의를 이제 전면 무효화함으로써 오히려 그 책임을 남한 정부, 한국 정부에 지금 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을 곧바로 청산하겠다고 밝힌 대목 또한 최대한 한국에 타격을 주고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처분될 경우 한국 정부와 해당 업체들의 피해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응해 지난달 11일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한국 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개성공단 자산이 지금 동결 조치 이후에 몰수 조치를 뛰어넘으면서 바로 청산 단계로 발표한 것은 남쪽에 대한 좀 대응 차원에서 바로 청산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성공단은 사실상 청산이 되며 다시 가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는 이와 함께 지난 8일 발표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황당무계한 내용들로 가득 찬 제재안이라며 아무데도 소용없는 물건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북한군은 선제 공격 방식으로 전환해 최후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한국 청와대가 북한의 1차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정치 군사적 타격을 위협하며 청와대를 1차 타격 대상으로 언급한 것은 한국의 독자 제재를 넘어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연이은 대북 제재와 미한 합동 군사훈련에 대응한 북한의 반발 메시지의 하나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 연일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고 10일 오전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안보 위협과 사이버 테러 등으로 한국의 국가기관과 국민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이 위기에서 사회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북 안동에서 열린 경상북도 새 청사 개청식에서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도 많이 어렵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평화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국민 단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그런 역량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외부의 압박만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시험하거나 입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US government assessment has not changed. We have not seen North Korea test or demonstrate the ability to miniaturize a nuclear weapon and put it on an ICBM.
에릭 런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대변인은 9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관영 매체의 관련 보도를 봤지만 미국 정부의 평가는 달라진 게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 같은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경우 고립만 심화되고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추진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PRK's ongoing pursuit of these technologies will only deepen its isolation and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nsensus against its continued pursuit of proscribed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런드 대변인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주장과 관련해 평양에서 나오는 도발적 성명을 또다시 접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젊은이, 젊은 독재자로 부르며 이처럼 무모한 역량을 개발하는 대신 자국민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gain, I'd say that the young man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North Korean people and taking care of them than in pursuing these sorts of reckless capabilities.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관련 수사를 심각하게 여기고 그래야 한다면서 미국은 김 제1위원장의 이 같은 행동에 더 비싼 대가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한반도 방어를 위해 동맹국 한국을 계속 지지한다는 결의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북한의 젊은 독재자가 국제 의무를 거듭 위반하고 자국민의 절박한 필요를 계속 무시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는 6자회담 테이블로 복귀해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김 제1위원장도 회담 복귀 의사를 보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김정은을 비하하기 위해 젊은이로 지칭하느냐는 질문에 김정은의 자국민 처우 방식 등을 거론하며 그가 그런 행동으로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국 측 모든 자산 청산 선언과 관련해 자극적인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내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각국이 마땅히 자극적인 언행을 일절 중단함으로써 정세의 추가적인 긴장 격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이것이 각국의 공통적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탄두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핵 선제 공격을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행보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가 풀이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도발적인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3일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하며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항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서 최근 핵무기 과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 이것이 진짜 핵 억제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더해서 미한연합군사훈련이 7일 시작되자 도발의 본거지들을 순식간에 불바다, 잿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으며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선제적 작전 수행에 돌입할 것이라며 1차 타격 대상은 청와대, 2차 타격 대상은 미군 기지와 미 본토라고 밝혔습니다. 북한학자인 한국동서대 국제관계학과의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발언들은 미국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쏟아달라. 우리는 중동에 있는 미국의 적들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싸워 죽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0년 출간한 가장 깨끗한 민족에서 북한을 극단적 민족주의 국가로 규정한 마이어스 교수는 북한이 과격 이슬람 단체들만큼이나 사상을 중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n the belligerence, North Korea is, I think, quite frustrated by the West's persistence in regarding it as a communist state because
마이어스 교수는 그럼에도 서방 국가들이 북한을 큰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에 북한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어스 교수는 또 지난 몇 년간 북한으로 외부 정보가 더 많이 유입되면서 북한의 대외 발언들이 한층 거칠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In the old days, the regime could make very peaceful noises to the outside world and make very bellicose, racist noises.
마이어스 교수는 과거에는 북한 정권이 외부에는 평화적인 발언을 하고 대신 국내 농장과 공장의 확성기를 통해서 호전적인 선전 선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북한인들이 외부 정보를 더 많이 얻음에 따라 북한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어스 교수는 하지만 북한이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낸 지도 벌써 30여 년이 지났다며 서방 세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북한의 호전적인 수사에도 익숙해져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어스 교수는 북핵 문제가 처음 불거진 1990년대와 비교했을 때 서방 세계는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 큰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을 입항하는 해외 선박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국적은 중국, 이용항구는 남포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 입항했던 해외 선박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건 역시 중국 선박들이었습니다. VOA가 지난달 18일과 이달 9일 선박의 입출항 기록을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항구를 도착지로 예고한 해외 선박은 중국 선박이 두 번의 조사기간 각각 13척과 9척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 선박이 실제로 입항을 했는지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중국 선박들이 다른 국적 배에 비해 월등히 많이 북한을 입항 예정지로 둔 겁니다. 중국 선박들이 가장 많이 입항을 예고한 항구는 청진항이었습니다.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중국 선박들은 청진항에 10척, 남포항과 라선항에 각각 2척과 1척씩 입항을 예고했고 9일을 기준으로 했을 땐 9척 모두 청진항을 도착지로 지정했습니다. 중국 선박 외에 북한을 가장 활발히 드나든 건 시에라리온 선박이었습니다. 시에라리온을 국적으로 한 선박들은 9일을 기준으로 10척, 지난달에는 4척이 입항을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18일을 기준으로 했을 땐 파나마 선박과 뉴질랜드령 섬나라인 니우의 국적이 2척, 캄보디아와 탄자니아, 러시아, 키리바시, 싱가포르, 라이베리아의 선박이 각각 한 척씩 최종 목적지를 북한 항구로 보고했습니다. 이달 조사에선 캄보디아 선박 5척, 파나마 선박 2척, 탄자니아와 일본 선박이 각각 한 척씩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두 번의 조사에서 집계된 총 56척의 선박들은 화물선이 43척으로 가장 많았고 유조선은 10척이었습니다. 항구별로 살펴보면 이들 선박들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곳은 남포항이었습니다. 남포항은 지난달 18일 조사에서 모두 15척이 입항을 예고해 해외 선박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선박이 다수인 청진항이 11척, 이어 원산항 5척, 라선항 2척, 신포항 1척 순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8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에 기항한 외국 선박에 대해 180일 이내 한국 입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특히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 선박의 한국 입항은 기간과 상관없이 불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해외 선박들은 한국 입항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선박들이 북한 외에 한국을 기항해 왔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에 드러난 해외 선박들이 주로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서아프리카 국가나 오세아니아 섬나라, 캄보디아 등에 등록된 선박들도 실제로는 한반도 서해상을 운항하면서 중국을 왕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탄자니아 선박인 큰자리호나 캄보디아의 전원 67호 등은 북한에서 통용되는 단어라는 점에서 실제 선주가 북한이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현재 북한의 항구들은 선박의 입출항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는 출발지 항구의 정보를 토대로 제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마린 트래픽의 팀 소어 미디어 담당관은 9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 항구들이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의 수신기를 끈 것으로 추정되지만 출발지 항구가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의 목적지를 기록하면서 이들 선박의 정보가 공개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에서 군 장성 처형 등 공포 정치가 계속될 경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고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1년 내 한국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하원 구선 출신인 파네타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앙정보국 국장과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파네타 전 장관과의 인터뷰 2부를 보내드립니다. 인터뷰의 최원기 기자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미국의 대북 정책 최우선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이고 이 점은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과 이런저런 협상을 해왔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했는데 그것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중재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하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란과의 핵협상이 성공한 것처럼 북한 핵 문제도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북한과 이란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불법 정권입니다. 이미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각종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협상을 원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협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사드 배치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하면서 한국과 태평양 지역을 위협하기 위한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위해 함께 대응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제가 국방장관 재직 시절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를 한국 당국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면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력해 연합 지휘 체계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드가 6개월 안에 한국에 배치될 수 있을까요?
나는 1년 안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보당국에 따르면 올해 32살인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4년간 80명 이상의 북한 고위급 장성과 간부들을 처형하거나 숙청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That's what I think concerns the world, and why I call 바로 그런 것이 북한 정권의 위험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정권에 충성해왔던 북한군 장성과 고위 간부, 그리고 자신의 친인척마저 처형하고 숙청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친인척과 측근들을 배신하고 감시하고 처형하는 건 북한 수뇌부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위장성을 비롯한 군부가 김정은 제1위원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At least right now you do get the impression that no matter what he has done.
북한 군부는 아직까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 장성들을 계속 숙청하는 등 공포 정치를 계속할 경우 김정은과 군부와의 관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데요.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까요?
Well, it's you know, obviously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ultimately decide that.
미 국민들이 결정할 이슈입니다. 현재는 민주당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세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또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몇 주 안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이 될 경우 북한의 포괄적인 협상을 제안할까요?
Well, any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know is interested in trying to resolve.
누가 자기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또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협상을 한다고 해서 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 역시 중국이 지도력을 발휘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한국과 긴밀한 동맹관계와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협상할 때는 힘의 우위에 서서 협상을 해야만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집권당의 몇몇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개발에 맞서 자체 핵무장 또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e United States has a very strong defense bond with South Korea.
미국은 지난 60년 이상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충실하게 지켜왔습니다. 3만 명의 주한 미군과 충분한 공군력 그리고 핵 우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어떤 도발도 격퇴할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겁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을 비롯한 평양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I think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two ways to go here.
나는 북한의 장래와 관련해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도발하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북한은 추가 제재를 받는 것은 물론 한층 고립되고 경제는 나빠지고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는 북한이 붕괴로 가는 경로가 될 겁니다. 또 다른 선택은 북한이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겁니다. 선택은 북한 지도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북한 정권은 살아남을 수도 있고 자멸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북한 체제는 무너지거나 실패할 운명이고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정권 교체가 중국에 가장 좋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 민간 전문가들의 주장인데요. 이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계속 압력을 넣는 것을 중국의 가장 나쁜 방안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민간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북한 정권 교체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시해 주목됩니다. 중국 차하르 연구소의 덩유엔 연구원과 셴젠의 혁신개발연구소 소속 후앙팅 연구원은 9일 홍콩의 유력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 기고문에서 북한 핵을 둘러싼 현 정세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중국이라며 중국의 북한 핵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과 관련해 중국이 가진 두려움을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과 가혹한 대북 제재로 북중 관계가 나빠지는 일,
경제 제재로 북한에서 난민이 대량 발생하는 사태, 그리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전통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덩 연구원과 후앙 연구원은 현재 북한 핵과 관련해 중국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익과 인권을 고려해 이제는 대북 정책을 바꿀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북한 핵과 관련해 네 가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체제 붕괴를 우려해 중국식 개방 정책도 택하지 않으며 강력한 제재에 직면해 자력 갱생을 강조하면서 시장 통제를 완화하는 상황, 그리고 북한 내부에 군사 정변이 일어날 가능성 등입니다. 두 연구원은 이런 전망에 근거해 외부의 군사 개입이 없어도 북한 체제는 스스로 붕괴하거나 실패할 운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불안정한 북한과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이 현명하지 않으며 북한이 무너지면서 핵무기가 유출되거나 북한에서 대량으로 난민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국의 대북 정책에서 제일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황 연구원과 덩 연구원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김 씨 일가의 지배를 끝내고 다른 집권 세력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역사적으로 부담이 없는 새로운 집권층이 들어서야 북한이 외부에 문을 열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중국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그의 가족, 그리고 다른 집권 핵심층의 사후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핵클럽에 가입한 북한으로부터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핵을 확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북한이 개혁 개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두 연구원은 이런 조처가 북한의 붕괴를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지금처럼 북한을 압박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도 북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두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호황 연구원과 덕 연구원은 이 가운데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첫 번째 방법이 중국에 가장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선택은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고 주변국들도 마지못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계속 몰아붙이는 마지막 방법은 중국이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내일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와 대북 제재 이행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10일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미한 양측의 공동 입장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현지 시각 11일 오전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미 국무부 북한정책특별대표와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미한 간 협의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내놓고 세계 각국이 잇따라 독자 제재 방안을 내놓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8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와 각국 독자 제재 조치들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공조 방안 그리고 향후 주요 외교 일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은 새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른 대통령 행정 명령을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발동할 것으로 알려져 발표 직전 미한 간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한 양국은 또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방안,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결의 이행을 독려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동은 대북 제재 국면 이후 북핵 해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중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해 추진하자는 제안을 한 상황에서 최근 미국에서도 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북핵 대화 재개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 구도가 미묘하게 변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의 설명입니다.
중국은 어쨌든 단독 제재와 유엔 안보리 제재는 강하게 참여를 했지만 제재 국면을 빨리 끝내고 대화로 바꾸려고 하는 게 이제 중국의 속셈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에게 던진 건데 미국 역시 제재가 계속되면은 강대강 긴장 국면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측에서도요.
김 교수는 미중 간 이런 분위기 속에 김홍균 본부장의 미국 방문은 한국 측의 선제적 대응을 의미하는 만큼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한 양국은 우선 현 제재 국면 속에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서도 비핵화가 최우선이며 현재는 제재 이행에 집중할 시기라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8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은 향후 북한과의 그 어떠한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12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관계자들과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올해 식량 부족분 가운데 현재 4%만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은 북한을 또다시 식량 부족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부족한 식량의 96%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9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1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44만 톤에 이르지만 2월 초 현재 17,600톤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곡물 생산량 감소 등으로 부족한 식량의 양은 더 늘었지만 확보한 양은 줄었습니다. 북한이 2월 초 현재 확보한 곡물 가운데 외부 지원은 8,900톤, 수입은 8,700톤입니다. 특히 이 기간 북한이 수입한 곡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24,500톤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에서 지난해 4월부터 7월 중순까지 계속된 가뭄으로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며 북한의 올해 식량 상황은 지난 몇 년에 비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영양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 대부분이 더욱 심각한 영양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을 또다시 외부 지원이 필요한 34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전 세계 식량 부족 국가는 아프리카 지역이 27개 나라로 가장 많고 아시아 지역은 북한을 비롯해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네팔 등 7개 나라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민간단체인 유진벨 재단이 북한으로 결핵 치료약을 보낼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승인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에서 결핵 치료 사업을 해온 유진벨 재단은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 환자 1,500여 명이 치료약을 제때 받지 못해 생명이 위험하다며 치료약의 북한 반출을 승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진벨 재단의 결핵 치료약 반출을 승인하면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첫 번째 대북 인도적 사업 승인 사례가 됩니다.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 마라톤 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출전 외국인 규모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여행업계의 전망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인 만경대상 국제 마라톤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 강도 높은 제재 국면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본사를 둔 우리 투어스의 안드레아 리 대표는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 달 10일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 마라톤에 약 200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about 200 runners for the Pyongyang Marathon.
지난해 우리 투어스를 통해 1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평양 마라톤에서 뛰었는데 올해는 참가자 수가 두 배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리 대표는 올해 출전할 외국인 전체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1,200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북한 전문 여행업계의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29번째를 맞는 평양 마라톤은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외국인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지난해 4월 12일 열린 평양 마라톤을 현지에서 취재한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당시 외국인 참가자 수를 650명으로 보도했습니다. 리 대표는 북한 관광 상품 가운데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평양 마라톤에 대한 호응도는 올해 더 커졌고 일반 관광 수요 역시 현 정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n't really seen a decrease in interest. In fact, we've seen an increase in interest in the Pyongyang Marathon.
앞서 중국 베이징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 여행사는 지난달 초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평양 마라톤 참가 접수가 마감됐다며 기록적인 수치인 6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방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한 여행업자는 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성급한 판단은 이르지만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은 광물 수출 등 무역 활동을 막는 데 무게를 두고 있을 뿐 북한 관광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평양을 방문한 뒤 7일 중국 상하이로 돌아왔다는 안드레아 리 대표는 막상 북한 현지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보도되는 제재 관련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You know, once you're on the ground, you don't feel so much of the tension that's being reported at the international scene.
리 대표는 그러나 북한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 현 정치적 긴장 국면을 염두에 두고 여행 안내원의 지시를 철저히 따를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석원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10년 넘게 위성사진 등으로 자체 제작한 전자지도를 인터넷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교한 북한 지도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이반자들과 연구원들, 언론 등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자체 제작한 전자지도를 이르면 2017년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멜빈 연구원은 지난 24일 워싱턴 의회 도서관에서 북한 지도 제작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2006년부터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전자지도를 제작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내 도, 시, 군, 구, 읍, 동, 리 등 행정구역을 표시한 지도는 이미 한미연구소 웹사이트에 공개했고 추가적으로 사회 기반 시설을 망라한 지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교통망, 전선망, 시장, 노동당과 보위부 사무실, 특별경제구역, 군사시설, 농업시설, 교화소 등을 표시한 특화된 지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These only cover places that are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ants to highlight.
멜빈 연구원은 조선중앙방송, 내 나라, 우리 민족끼리 등 북한 당국이 발간하는 지형 지물 관련 자료는 매우 방대하고 최신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부각시키려는 정보만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군사 시설이나 교화소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멜빈 연구원은 따라서 자신이 별도로 탈북자들을 인터뷰하고 위성사진을 참고해서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멜빈 연구원은 이외에도 지도 제작을 위해서 미국 정보당국이 기밀 해제한 자료도 참고하고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면담하며 한국에서 발간되는 지도 자료와 언론 보도도 참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멜빈 연구원은 현재 북한의 지리가 국제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큰 관심을 두지도 않는다며 자신이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Combining satellite imagery with the largest non-classified database, we can more easily monitor changes across the country.
멜빈 연구원은 자신이 인터넷에 공개할 전자지도는 위성사진과 방대한 공개자료를 결합한 것으로 북한 전역의 변화를 좀 더 쉽게 포착하고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멜빈 연구원은 전자지도가 공개된 뒤에도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 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세계 대결, 바둑계 최고수와 또 인공지능 알파고가 벌인 두 번째 경기인데, 자, 충격의 2연패 소식부터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무려 4시간 반이 넘는 대국 끝에 인류 대표인 이세돌 구단이 불개패를 또 당했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꼭 이겨야 된다. 그 인류를 대표하는 이세돌 구단이 이겨야 한다는 일방적인 응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이틀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어제 이세돌 구단이 제1국에서 186수 만에 흑불개패를 한 데 이어서 오늘은 또 211수 만에 100도를 쥐고 불개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놀라운 속도로 실력을 키워온 인공지능 알파고의 존재감이 정말 무섭게 다가온 오늘이었습니다.
네. 자,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두 번째 대국. 쫓고 쫓기는 그 긴박감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예. 한국에서 벌어지는 경기였지만, 뭐, 이곳 워싱턴에서도 굉장히, 긴박하게 현장감 있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 세계의 대결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실시각 중계되고 있기 때문이죠. 대국이 열리고 있는 서울 종로의 그 포시즌스 호텔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연일 찾아오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한국어로 영어로 해설 방송도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지켜보는 사람들. 이번 대국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한국 최대의 인터넷 포털 서비스인 네이버의 경우에는 동시 접속자가 뭐 한때 23만 명을 넘어서는 등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 경기는 이제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의 전력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이번은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꽤 있었는데 오늘 경기 전반적인 흐름은 어땠습니까?
초반에는 이세돌 구단이 어제와는 좀 다르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좋은 형세의 운영이다 이런 분석도 나와서 안심을 하고 기대를 키웠었는데요. 후반부에 가면서 알파고가 대추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연패를 맞고 말았습니다. 어제 대국이 끝난 뒤에 이세돌 구단이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질 줄 몰랐다. 사실 이세돌 구단은 이 한국의 그 바둑 기사들 중에서 뭐 세계적인 바둑 기사들 중에서도 과감하고 좀 저돌적인 승부사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좀 철저한 수비 위주, 대응 위주에 주력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쨌든 그 다섯 경기 중에서 벌써 두 판을 내리쳤기 때문에 남은 세 판을 모두 이겨야 하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지켜본 사람들도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대결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 사람과의 대국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한국의 국가대표 기사들도 인공지능 알파고의 수준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 프로 정상급과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만큼 이 세계 대결에 걸린 상금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승 상금이 100만 달러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알파고든 이세돌 구단이든 누구든 이기면 우승 상금 100만 달러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100만 달러라는 돈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대결하는 경기 중에서 최대 규모고요. 이세돌 구단의 경우는 한 대국당 또 2만 달러의 승리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기면 100만 달러에 5경기니까 110만 달러가 되는데 벌써 두 경기를 졌기 때문에 자꾸 돈이 이렇게 깎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남은 3경기를 다 이기면 106만 달러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근데 뭐 남은 경기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더 흥미진진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세돌 구단은 우승 상금이나 승리 수당과 관계없이 대국료 15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펼치는 5판 3선승제 세계 바둑대결. 3차전은 모레 1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이어집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소설가가 세계 3대 문학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맨부커상 후보에 올라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맨부커상 선정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13명의 후보자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인 소설가 한강 씨가 소설 채식주의자로 작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강 씨는 시인 겸 소설가고요. 올해 나이 46살의 여성입니다. 맨부커상 후보에 한국인이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자, 맨부커상, 노벨 문학상에 견줄 수 있는 세계적인 문학상이죠?
네. 이 노벨 문학상과 프랑스의 콩코드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에 꼽히는 상입니다. 이 맨부커상은요, 1969년에 그 영국 출판사 이 부커가 제정한 그 문학상이고요. 세계의 그 영어로 쓴 소설 가운데 수상작을 선정하는데 올해는 155개 경쟁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3명의 후보 작가를 뽑았고 한강 씨를 비롯해서 일본의 오에 겐자부로, 터키의 오란 파묵 등 노벨상을 받았던 작가들의 이름도 올라 있습니다.
예, 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작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 이번 한강 씨의 소설 채식주의자 어떤 내용의 소설인지도 궁금하군요.
네, 소설 채식주의자는요, 그 한강 씨가 2004년에 발표했던 소설입니다.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서 육식을 멀리하고 채식주의자가 된 한 여자 주인공이 점점 남으로 변해가는 좀 무서우면서도 환상적인 그런 판타지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지난해 1월에 데보라 스미스라는 그 작가의 번역으로 영어 제목인 The Vegetarian이라는 이름으로 영국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그 다음 달인 2월에는 미국에서 출간됐고 지금까지 영국, 미국, 중국 등 10개 국어로 번역이 됐고요. 22개 나라에 판권이 팔린 소설입니다. 소설 채식주의자를 평가한 여러 그 유력 언론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즈에서는 영어권 독자에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의 한강 작가가 미국 문학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독자들과 공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미국의 한 출판 저널에서는 2016년 봄에 가장 기대되는 소설 중에 하나다. 이렇게 꼽기도 했습니다. 한강 씨와 함께 번역가인 데보라 스미스 씨도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네. 자, 이 맨부커상 수상자 언제쯤 발표가 날까요?
일단 다음 달 14일에는 최종 경쟁 후보 6명으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최종 수상자는 5월 16일 이 맨부커상 공식 만찬에서 발표가 된다는데요. 수상자와 번역가에게 5만 파운드의 상금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단출한 가정이 많아진 한국 사회가 이제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서울에서는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이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34.1%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조금 더 높습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36.38%. 특히 서울 시내 한복판인 을지로 등 5개 지역은 1인 가구 비율이 70%를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가 함께 사는 형태의 가구를 중심으로 했던 지원 정책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인데요.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증가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가 관련 정책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의 그 제목이라 그럴까요? 이름이 아주 눈길을 끕니다.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입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뉴스 투데이 2부 함께하셨습니다. 곧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해서 애청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
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